기후의 세계인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 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오늘 영국 런던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 등 3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미국 측 주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 한일 외교장관들은 회동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3국이 긴밀히 소통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한일 양측에 설명했고 태 장관은 앞으로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 한일 3국 외교 수장의 회동은 1년 2개월 만이며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가 시작된 가운데 무장반군 탈레반이 군사 공세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탈레반은 최근 아프간 남서부 헬만드주와 동부 가즈니주를 포함해 적어도 7개 주에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에 아프간 정부군도 병력을 증파하고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 간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어제 탈레반에 대한 군사작전에 나서 적어도 10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앞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당초 약속했던 철수 시한이 지났다며 모든 대항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9월 11일로 철군 완료 시한을 연기한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공식적인 철군 절차에 나섰습니다. 한편 아프간 카불을 방문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어제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는 평화 협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탈레반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모두 압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1회 이상 접종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까지 1억 6천만 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이 같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며 두 달 안에 국가로서의 독립과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60일 동안 1억 회분의 접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때 접종이 하루 300만 회 이상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약 100만 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인구는 1억 616만 8,500여 명으로 18세 이상 성인 56%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고 40.8%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최지인 도쿄 등 일부 지역에 발령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가 긴급 사태를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도와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4개 지역에 지난달 25일부터 발령된 긴급사태는 오는 11일 끝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일본 당국자들은 국가 긴급사태를 11일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시가 요시대 총리는 오늘 관계 당국자와 만나 긴급사태 연장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3일 개막합니다. 미국의 지난해 신생아 수가 전년보다 4% 감소해 4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오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360만 5,201명이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를 토대로 집계한 이 같은 수치는 1979년 이후 가장 적은 겁니다. 지난해 15세에서 44세 가입 여성 1,000명당 55.8명을 낳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60년대의 절반 수준이며 통계를 집계한 이래 100여 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아계 여성의 출생아 수 감소폭이 8%로 가장 컸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속정이 물살을 가르고 군함이 앞서갑니다. 고속정 앞머리에서 사람이 날아오르고 금세 따라잡은 군함의 갑판 위로 사뿐히 착지를 하죠. 그리고 고속정을 타고 오는 특공대를 위해서 밧줄을 내려줍니다. 자,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방금 설명드린 상황은 영화가 아니라 실제 영국 왕립해병대의 시험 훈련 장면이었습니다. 영국 왕립해병대가 최근 제트스트 개발업체인 영국의 그래비티 인더스트리와 공동으로 사흘간 시험 비행을 했는데 그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자, 양손에 끼는 4개의 특수 장비, 또 등에도 가스터빈 엔진을 맨 모습이어서 다소 무거워 보이고요. 마치 검은색의 우주복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차림인데 최대 출력이 1000마력, 최고 3600m 높이까지 시속 128km로 날아갈 수 있답니다. 자, 영국이 제트스트를 입은 특수부대를 만들려는 걸까요? 검토는 하고 있지만 소음 때문에 또 10분에 불과한 비행시간 때문에 아직 전투용으로는 활용하기 무리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산악지형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한 바가 있어서 특수환경에서의 구조작업에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이 제트스트라는 것은 얼마나일까요? 보통 사람들도 한번 입고 날아볼 수는 있는 걸까요? 개발업체 그래비티 인더스트리에 따르면 제트스트 한벌값은 44만 달러입니다. 제트스트로 날아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8,300달러 교습비를 내는 비행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에 보낸 우주헬기 인저뉴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ABC 뉴스의 경제기술 담당 캐서린 소백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5월 6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동해안 지역으로 바람이 더 강합니다. 함경남도 장진과 양강도 해산이 아침 최저 1도로 가장 낮습니다. 강원도 장전은 아침 14도에서 시작하고요. 함경북도 선봉이 낮 최고 16도까지만 오르고 함흥이 26도로 가장 높습니다. 동해상,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10도에서 시작돼 24도까지 오르고 신의주는 10도에서 19도, 개성은 8도에서 20도입니다. 원산 12도에서 25도, 함흥은 7도에서 26도, 청진은 10도에서 2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방역통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가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각국 장관들은 셋째 날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기후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새로운 연정 구성 후보를 지명할 걸로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무장반군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군을 공격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세계 주요 선진 7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3일부터 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G7 외무장관들이 직접 만나서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는 당면한 그 다양한 현안들이 있는데 G7 외무장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들을 논의했습니까?
네, G7 외교개발장관 회의로 명명된 이번 회의는 3일 저녁에 만찬을 시작으로 전체 공식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각국 외무장관들은 실질적인 회의 첫날인 4일에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굵직한 외교 현안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5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기후 문제, 여성, 교육 등 인권과 보건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미국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G7 장관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즉, 중국이 국제사회의 핵심 구성원이 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중국이 반드시 국제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이 따라야 할 국제 질서, 예를 들자면 어떤 걸까요?
네, 지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신장 지역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을 탄압하고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남중국해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주변국들의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회의 기간 동안 개별 회담도 자주 있었죠?
네. 특히 이번 회의의 주최국인 영국은 이 G7 국가들 외에도 한국, 인도 등 다른 5개국 장관도 초청해서 회의의 폭을 확대했는데요. 각국 장관들은 양자 또는 3자 회담을 통해서 개별 접촉을 하면서 당사국 간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분주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어떤 일정을 보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3일 런던 도착 첫날부터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상을 시작으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 일다토 에리안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제2장관,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 등과 각각 개별 회담을 하면서 분주한 일정을 보냈습니다. 4일에도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만나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현안을 논의했고요. 장 이블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과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서 레바논, 카메룬 등 과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의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이날 총리 관저를 방문해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기후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외무장관이 함께 회동할지도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일본은 이 과거 식민시대 문제로 관계가 매우 악화해 있는데요. 미국의 제안으로 5일 오전에 3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3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정책 연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3국 외교장관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지난해 2월 독일 뮌헨 안보회의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자, 지금 국제사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잘 사는 나라로 편중돼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은 4일 성명을 통해서 코백스의 활동과 이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백스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공평한 공급을 위해 설립된 국제협력체인데요. 랍 장관은 이번 회의는 G7과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서 취약한 나라들에 대한 백신 공급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스라엘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결국 연정 구성에 실패를 했네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 구성 마감 시한을 넘기면서 이스라엘 정치권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 마감 시한이었던 4일 자정까지 연정을 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에게 연정 구성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14일간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인물을 뽑거나 의회로 후보 지명권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블린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리블린 대통령은 새로운 후보를 선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리블린 대통령은 마감 시한을 넘기자마자 5일 오전에 주요 정당 대표들과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언론들은 리블린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또 한 번 연정 구성권을 주는 데는 회의적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주요 정당이라면 어느 정당을 말하는 겁니까?
네, 야이르 하시드 대표가 이끄는 중도 성향의 예시 아티드당, 그리고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야미나당입니다. 야이르 아시드 대표와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는 모두 과거에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반 네타냐후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당이 확보하고 있는 의석수는 얼마나 됩니까?
네, 예시 아치드당은 17석으로 우파 정당들 가운데서는 집권 리쿠드당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야미나당은 7석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우파 연정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킹메이커로 등장했습니다. 최근까지 네타냐후 총리가 확보한 우호 의석은 52석에 그쳤습니다.
네, 리블린 대통령이 새 후보를 지명해야 하는 시한도 정해져 있습니까?
네, 사흘 안에 정해야 합니다. 마땅한 후보감이 없을 때는 의회에 지명권을 넘기는 결정도 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리블린 대통령은 이 두 정당 대표 외에 다른 정당 대표들도 만날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 계획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71살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역대의 최장수 총리입니다. 1996년에 처음 취임해서 3년 동안 총리직을 역임했고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쭉 총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 수뢰, 사기 등 부패 혐의로 이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나면서 지도력에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이나 의회가 새로 지명한 후보도 연정 구성에 실패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올 가을에 다섯 번째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지난 2019년 4월, 9월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정당 간의 이견으로 연정 구성에 계속 실패하면서 총선을 거푸치렀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5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간신히 연립 정부를 출범시키긴 했는데요. 그마저 12월에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정이 붕괴하면서 올해 3월에 또 총선을 치렀고요. 2년 새 네 번이나 총선을 치르는 극심한 전국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근거를 둔 이슬람 무장반군 탈레반이 또 아프간 정부군을 공격했네요.
네, 로이터통신이 4일 현지 관리들과 주민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탈레반이 헬만드 주의 주도인 라슈카르가 그리고 남동부 가즈니에 남부 칸다하르를 포함해서 최소한 7곳에서 정부군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네, 헬만드주는 아프가니스탄 남부에 있죠?
예, 맞습니다. 사막지대인데요. 많은 주민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곳입니다. 미군과 영국군이 지난 20년 동안 아프간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 지역에서 희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주 최근까지도 미군이 이 헬만드 지역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미군은 헬만드주에 있는 기지를 바로 며칠 전에 아프간 정부군에 넘겼습니다.
예. 자, 미군이 아프간 정부군의 기지를 넘긴 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명령에 따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아프간 주둔 미군을 오는 9월 11일까지 모두 철수한다고 지난달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아프간 주둔 병력 철수 작업을 이미 시작했는데요. 미군 철수에 맞춰서 나토군도 전면 철수합니다.
네, 자, 미군이 철수하는 가운데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사이에 다시 전투가 벌어진 건데 이 전황이 어떻습니까?
네, 헬만드주 같은 경우는 현지 관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요. 탈레반이 주도인 라슈카르가 외곽에 있는 검문소를 공격해서 이곳을 장악했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정부군이 탈레반을 공습하고 특수부대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네, 자, 피해 규모, 사상자 현황은 알려졌습니까?
네, 아프간 국방부는 헬만드 지역에서 반군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군 쪽의 사상자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탈레반 측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탈레반이 배후인 것으로 보이는 테러가 최근에 있었죠?
네, 지난달 30일에는 로가르주에서 차에 실린 폭탄이 터져서 거의 30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3일에는 탈레반이 남서부 파라주에 있는 정부군 기지 지하에서 폭탄을 터뜨려 적어도 7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탈레반이 요즘 공세를 강화하면서 철수하는 미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주말에 발생한 테러에 대해서도 철수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프간주둔 국제연합군 측은 탈레반이 아직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외국 병력을 공격하는 건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예,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하겠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 미국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시점을 앞당기자는 목표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곳곳의 국내 테러 행위가 새롭게 가속화되는 위협이라고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의회에 밝혔습니다. 이어서 월간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에 이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접종 목표를 새롭게 제시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는 7월 4일까지 미국 내 성인 70%가 한 차례라도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4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앞으로 약 두 달 남은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신을 맞아달라고 호소하면서 두 달 뒤에 이 나라의 독립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함께 경축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7월 4일까지 접종률 70% 달성.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5일 오전 현재 56.4%입니다. 이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 나타난 현황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로나 백신 세 종류 가운데 존슨앤존슨 외에는 두 차례 접종을 해야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이 지금 18세 이상 성인의 절반을 넘긴 56.4%인데요. 1,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한 사람은 40.8%로 집계됐습니다.
네. 56.4%에서 앞으로 두 달 동안 70%로 가려면 그러면 몇 명이나 백신을 더 맞아야 하는 겁니까?
네, 한 3,500만 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1차 접종을 받아야 할 이 사람들 외에 2차 접종까지 앞으로 60일 동안 1억 회 가까운 접종 숫자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설명했는데요. 미국 인구의 70%에서 85%가량이 백신을 맞게 되면 감염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거다라고 고위 당국자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민들이 코로나 사태 발발 이전에 일상으로 복귀하는 경로에 서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백신 접종 목표에 관한 연설을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최근 접종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이미 대다수가 1차 접종을 마친 걸로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예상했던 대로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덜 적극적인 사람들한테 백신을 공급할 단계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 정치적 신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신념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또 백신에 관해 잘못된 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믿지 말고 당국의 권고를 신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신의 선택이라면서 삶과 죽음에 달린 문제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정치적 신념하고요, 접종 거부 이유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접종 거부 비율이 높은 걸로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마음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백신 두 종류, 그러니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이전 공화당 행정부에서 승인받은 것이라면서 믿어도 좋다고 바이든 대통령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말고 접종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네, 일부 지역에서 지금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 백신을 맞고 싶어도 예약이 좀 어렵거나 접종 장소를 찾기 어렵고 또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있는데요. 현재 대형 병원이나 이 상가, 상업시설 또는 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접종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 곳곳에 작은 약국들을 더 활용하고 소규모 임시접종소도 늘려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백신 접종을 더 쉽고 더 편하게 만들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말했는데요. 아울러 이 사전 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는 방식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성인이 아닌 그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12살부터 15살까지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밝혔습니다. 현재 이 화이자 백신의 경우 16살 이상에게만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요. 12살부터 15살까지에 대한 승인도 곧 나올 거라고 화이자 측이 이날 투자자들한테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 청소년들에 대한 사용 승인 발표가 나오는 즉시 우리 정부는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학부모들께서 알고 계시길 바란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얘기 했습니까?
네, 백신 공급량이 부족한 다른 나라들을 지원하는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모더나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백신 특허권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 문제는 이 사안이 진전되는 데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아직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특허권 유예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 다른 나라의 백신을 지원할 방안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완제품을 공급하는 방안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많이 생산하도록 해서 세계에 수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은 훨씬 빠른 속도로 해외에 지원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법무장관이 국내 테러 행위의 위협을 강조했다고요?
네, 최근 미국 사회 곳곳에서 국내 테러, 이 도메스틱 테러리즘의 행위에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서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고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의회에 밝혔습니다. 4일 하원 예산소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한 내용인데요. 이 국내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공포가 미국에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공포가 커지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까?
네, 해외 테러나 국내 테러 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류의 치명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갈랜드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무부는 그런 위험 요인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일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 사실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나 단체를 언급했습니까?
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갈랜드 장관은 지난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지난 1월 6일 발생했던 연방의사당 습격 사건을 국내 테러의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했던 바 있는데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법무부의 업무 최우선 순위로 꼽은 바 있습니다. 이날 4일 열린 예산소위원회는 갈랜드 장관이 상원에서 인준받고 취임한 뒤에 처음으로 의회에 출석한 자리였습니다.
네, 자 먼저 의사당 습격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되돌아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서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했던 사건입니다. 총 800여 명이 이 사건에 가담한 걸로 연방수사국 FBI가 파악했는데요. 이 중에는 프라우드 보이스나 오스키퍼스 같은 극우단체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 사건이 미국 역사에 기록된 대표적 국내 테러 사건과 견줄만하다고 인준청문회에서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160여 명이 숨졌던 1995년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정부 폭파 사건을 언급했었습니다.
네. 갈랜드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의회에 출석한 이유가 뭔가요?
네, 다가오는 2022 회계연도의 부처별 예산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내 테러 대응 역량을 높일 자금으로 8,500만 달러 추가 지원을 바란다고 갈린 장관은 이날 의원들한테 밝혔는데요. 아울러 여성 대상 폭력 전담 부서에 10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적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사회적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총기 폭력 대응을 위해서 2억 3,200만 달러 자금을 또한 요구했습니다.
네, 법무부 이외 부처의 예산 요구 사항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아직 법무부 외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달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체적인 연방정부 예산안 개요를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는데요. 약 1조 5천억 달러로 현행 2021 회계연도보다 8.4%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복지, 교육 분야 자금이 크게 늘면서 큰 정부가 왔다라는 이 진단을 정치 전문 매체들이 내놨습니다.
네, 큰 정부가 왔다고 평가하는 이유는요?
15개 강력국 부처 가운데 11곳의 예산이 10%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부 예산이 41%나 증액됐는데요. 이어서 상무부 28%, 보건후생부 23%, 환경보호청 21%씩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주택도시개발부 15%,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12%, 에너지부의 10% 증액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로나 대응과 학교 정상화, 그리고 환경보호, 저소득층 복지, 또 다자외교와 국제지원에 쓸 돈을 크게 늘린 예산안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3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요?
네, 지난 3월 상품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가 74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상무부가 4일 발표했습니다. 전달인 2월에는 무역 적자가 70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였는데요. 3월에는 이보다 5.6%가 더 늘어난 겁니다.
네, 무역 적자가 크다는 것은 수입액하고 수출액의 차이가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수입이 많고 수출이 적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3월에 수입은 6.3% 증가해서 2,745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수출은 6.6% 증가해서 2천억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700억 달러 이상 많았던 겁니다.
네. 무역 수지에서요. 상품하고 서비스 무역의 차이는 어땠습니까?
네, 미국은 대표적인 서비스업 강국입니다. 그래서 상품 수지 적자분을 서비스 수지 흑자로 상당 부분 상쇄를 해왔는데요. 지난 3월에는 서비스 수지 흑자 규모가 171억 달러로 지난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여행이 제한되면서 항공 서비스와 컨설팅 등이 타격을 입은 데 따른 영향이 컸었는데요. 또한 상품 무역 적자액은 91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교역 상대국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관계에 있고 최근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기도 했던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이번에도 가장 컸습니다. 3월에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는 11.6% 늘어난 27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단일 국가 가운데서는 가장 큰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을 다 통틀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네, 1분기 무역 적자액은 2,12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경제 봉쇄 조치가 내려지기 시작했던 시점인데요. 이후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지난해 전체 무역 수지 적자액은 약 6,800억 달러로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적자폭을 기록했었습니다.
네. 자, 지난 3월 이렇게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난 배경은 뭘까요?
네,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게 그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국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는 각종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인들이 의류나 장난감 같은 소비재를 많이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경제 회복이 아직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크게 줄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은 수출하는 데 타격을 입게 됐던 겁니다.
네, 국내 경제는 좋아졌는데 이로 인해서 무역 수지는 나빠졌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경제 봉쇄 조치가 계속 완화되면서 수입이 더 늘겠지만 다른 교육국들의 상황은 아직 그렇지 않은 만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올해도 이 증가세를 당분간 이어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촉발된 것은 아니죠?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미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었습니다. 이를 같은 조치를 통해서 무역 수지를 좀 개선하고 미국의 생산직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런 관세 정책으로 무역 수지가 개선됐습니까?
네, 무역 불균형이 그다지 개선되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와의 무역 적자가 오히려 더 늘었는데요. 중국 등 경제국가는 물론이고 동맹국들까지 환하게 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이 무역 정책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조합의 지지를 잃을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 산업의 각 분야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들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에 이 자유무역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만든 우주헬기 인전유어티가 2021년 4월 화성에서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인전유어티는 인류 최초로 지구가 아닌 행성에서 처음으로 날아오는 동력 비행체가 됐는데요. 세 번째 시도에서는 약 80초 동안 고도 5m 상공에서 50m를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우주헬기 인전유어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우주헬기 인전유어티는 지난 2월 중순 화성 분화구에 착륙한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에 실려 화성으로 갔습니다.
On the surface of the planet Mars, NASA's Phoenix lander began digging with its robotic arm last month.
화성은 비행체가 뜨기에 힘든 환경입니다. 화성 대기 밀도가 지구의 1%에 불과해 헬리콥터가 떠오르는 데 필요한 양력을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프로펠러를 회전해 양력을 얻는 헬리콥터의 상승 고도는 대기 밀도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지구에서도 고도가 높을수록 대기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헬리콥터의 상승 고도는 일반적으로 5km에서 6k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주헬기 인전유어티는 이런 가혹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무게가 1.8kg에 불과합니다. 또 헬기에 실린 프로펠러가 분당 2,500회로 매우 빠르게 회전합니다. 카본 섬유로 만든 4개의 프로펠러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로트에 2개씩 실려 초고속으로 회전합니다.
Each tilts up.
Perseverance announced Aquarian, which means we are conducting the sky crane, about to conduct the sky crane maneuver.
또 화성에서는 밤에 섭씨 영하 9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가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헬기 부품을 특별하게 설계해야 했고 지구에서 이 온도에서 여러 번 시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성과 지구 사이 거리가 너무 먼 탓에 지구에서 헬기를 원격으로 조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전유어티는 대부분 자율비행에 의지합니다. 화성과 지구 사이 거리는 2억 9,500만 킬로미터로 무선 신호가 전달되는데 약 16분 30초가 걸립니다. 그 밖에 인전유어티는 태양광 지별판과 충전지, 다른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탐사선인 퍼서비어런스와는 달리 과학조사 장비를 탑재하지는 않았습니다.
Mars has a thinner atmosphere than Earth, which complicates setting down safely on the surface.
우주헬기 인전유어티 시험 비행의 성공으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차기 유무인 화성 탐사에서 더 발전된 로봇 비행체를 동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헬기는 화성 궤도에 떠있는 우주선, 지표면에 착륙한 탐사선이나 착륙선이 보내주지 못하는 화성의 독특한 모습, 그리고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탐사 로봇이나 인간을 위해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이들이 접근하기 힘든 구역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우주헬기 인전 UOT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이어집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 워싱턴 DC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첫 대면 회담이어서 관심이 높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사정에 정통한 언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ABC 뉴스의 캐서린 솔베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Sure. So my name is Catherine Thorbeck. I'm a business and technology reporter at ABC News. So my job is to cover all things.
네, 제 이름은 캐서린 소백입니다. ABC 뉴스의 경제 기술 담당 기자인데요. 아침 뉴스 프로그램 Good Morning America의 보조 프로듀서로 일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쪽을 맡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전담 보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 애플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온 신제품 에어태그를 공개한 사항을 보도했고요. 미 항공우주국의 탐사선이 화성 대기에서 성공적으로 산소를 만들어낸 사실도 시청자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과 미일 정상회담 때 일본 매체에 해설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일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시더라고요.
Yeah, I actually I lived there for a long time. I grew up there. I was born right outside of Washington D.C., but I grew up mostly in Tokyo, Japan.
제가 워싱턴 D.C. 근처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곳은 일본 도쿄입니다. 아버지 일 때문에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이주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어도 능숙하게 합니다. 이웃나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문화에도 익숙한 편이에요. 다 커서 가족들을 일본에 남겨두고 저 혼자 미국에 다시 건너왔습니다. 뉴욕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일본 신문 마이니치의 뉴욕 지국에서 일하다가 ABC로 온 지는 6년 정도 됐어요.
언론에 입문한 계기는 뭔가요?
Well, I wanted to be a journalist since I was a child, really. I think I looked at it as a way to sort of give a voice to the voiceless, as they say, and to uncover injustices and make a positive change in the world.
어릴 때부터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는 창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길 바라왔습니다. 뭔가 좀 어설프고 순진한 희망처럼 들리죠? 하지만 아직도 이런 소망과 열정을 유지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설프지 않고 젊은 언론인의 패기가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써온 기사나 보도 활동 가운데 가장 아끼는 건 뭔가요?
That's a good question. So most recently I've been really proud of my coverage of the anti-Asian racism and attacks that have been happening in this country.
좋은 질문이네요. 경제 기술 담당 기자의 전문 영역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뉴욕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반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증가하는 현황에 대한 심층 보도팀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경력에서 가장 보람있는 취재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전문 영역이 아닌데 심층 보도팀에 참가한 이유가 뭔가요?
I sort of felt this responsibility to cover this issue, you know, honorably.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시아계 여성들이 주로 혐오 사건의 표적이잖아요. 저는 아시아 문화를 잘 알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취재의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심층 보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So I wrote a story about why anti-Asian hate crimes often go unreported and what people can do to help. And I was really proud of just sort of the feedback I got on that story from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가 많은데도 왜 제대로 신고가 안 되는지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은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실태를 살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혐오 범죄가 많다 하는 현상 자체는 앞서 여러 매체에서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니까요. 방송이 나간 뒤 시청자들로부터 정말 많은 반응과 의견을 받았어요. 아, 이런 게 언론인으로 일하는 큰 보람이구나 싶었고요. 스스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경력에서 최고의 순간, 가장 좋았던 일은 뭔가요?
That's a good question. I mean, there have been many moments that I've been proud of, especially I think when I hear from people who have been impacted by my stories, but
좀 전에 말씀드린 보도를 비롯해서 영향력 있는 기사를 썼을 때가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더 훌륭한 기자가 될 거예요.
그럼 최악의 순간이랄까요? 떠올리기 싫은 일은 없습니까?
Let me think. I think it's hard to pinpoint a specific moment as the worst moment in my career. But this is definitely a hard industry, and I think not only with personal stress.
하나를 딱 끄집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론계는 전반적으로 견뎌내기 힘든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힘든데요. 하나는 개인의 능력입니다. 매일같이 발생하는 새로운 뉴스들을 기자가 신속하게 소화해서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일이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기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하나는 업계의 변화입니다. 언론계는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 변화가 빠른 곳이에요. 예를 들어 이전의 방송 기자는 리포트만 제대로 작성하고 카메라 앞에서 잘 읽어내기만 하면 됐는데 요즘은 온라인 기사도 쓰고 1인 다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은 계속 늘어나는데 자리는 점점 줄어들어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개인 방송 등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기성 언론 매체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여성이라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은 없었나요?
I think there were moments when it definitely felt like an uphill battle. But I have hopes that it is chang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I feel like
기울어진 공간에서 싸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일이 몇 번 있어요. 남성들은 저 위에서 훨씬 유리한 곳에서 여성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성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이 줄어드는 쪽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선배들 세대와 비교하면 지금 미국 언론계는 훨씬 양성이 평등한 쪽으로 발전했으니까요.
기울어진 공간에서 싸우는 듯한 느낌,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I think that there's a lot of women reporters and editors at more sort of entry or mid-level positions.
여성 기자나 프로듀서들은 대부분 직급이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어요. 얼마나 오래 일했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건 상관없어요. 반면에 보직 간부들은 대다수가 남성입니다. 여성 언론인의 숫자 자체는 분명히 예전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 의사결정 경로에는 여성이 적습니다. 취재와 보도 방향을 정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에디터급 이상 지위에 여성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제 후배 세대의 여성 언론인들은 양성이 완전히 동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would probably give it an 8 out of 10. In a lot of ways, I do feel lucky to work as a journalist in the U.S. because comparatively, I do feel we are afforded more freedoms than in some other parts of the world.
아마도 8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겁니다. 언론인으로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미국의 언론 자유는 정말 월등하거든요. 그래도 완벽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10점 만점을 매기지는 못하는 겁니다. 언론 매체들에 대한 일각의 적대적 환경을 우려하는 겁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would say to women to keep speaking out and to keep making your voices hear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have gender equality in the press, and I would tell women in this field that they're doing really good work.
여성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언론 자유와 양성 평등의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성들은 의견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남성들의 지도에 따르는 사회적 역할을 강요받아온 게 사실이니까요. 대다수 나라에서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절반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언론인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은 꾸준히 의견을 내고 주장을 밝히고 동시에 언론인들은 그걸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매체에 실어줘야 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ABC 뉴스 캐터린 똘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B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9년 개봉한 영화 Toy Story 4 통해서 한번 표현 배워볼게요. 토이 스토리 시리즈가 새로운 장난감 친구인 포키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순진한 소녀 보니가 스포크를 이용해 직접 만든 장난감인 포키. 보니를 아끼는 마음에 우리의 우디는 포키에게 장난감의 운명을 설명해주지만 포키는 운명을 거부하기만 하는데요.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We have a situation 들어보겠습니다.
Forky is the most important toy to Bonnie right now. We all have to make sure nothing happens to him.
Woody, we have a situation.
I am not a toy. I was made for soup, salad, maybe chili, and then the trash.
Buzz, we've got to get Forky.
Affirmative.
Woody, we have a situation. We have a situation. Situation 하면 상황 혹은 처지. 그래서 we have a situation 하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쓰는 표현으로 문제가 생겼어 혹은 상황이 좋지 않아 라는 뜻이 되겠죠. We have a situation. We have a big problem to solve. 우디의 장난감 친구들은 우디와 포키를 찾아 집에서 나와 위험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고 간신히 포키를 설득해 함께 보니에게 돌아가던 우디는 우연히 오랜 친구 보핍을 만나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세상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은 주인인 보니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We have a situation.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orky is the most important toy to Bonnie right now. We all have to make sure nothing happens to him.
Woody, we have a situation.
I am not a toy. I was made for soup, salad, maybe chili, and then the trash.
Buzz, we've got to get Forky.
Affirmative.
문제가 생겼어. 상황이 좋지 않아. We have a situation.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B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해서 말합니다.